지난번에는 영적인 것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섯 번을 결혼하였고 지금 현재 동거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천대를 받는 그 여자와 대화하는 상태에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시며 또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부 영적을 향해서 있는 것을 보았고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54절에 그분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그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체 주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주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은 7가지 이적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가나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보았고 오늘은 왕의 신하 아들이 그 열병이 낫는 그 역사가 가나에서 일어나는 가브냐에 있는 아들이 낳는 그와 같은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앞으로 할 걸 중풍병자나 치료나 또 유명한 오병이어로서 5천명의 남자를 먹이는 그런 역사와 또 파도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소경을 떠게 하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와 같은 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때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그 사마리아 여자와 그 대화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동거하는 그 남자는 남편 아니라는 그런 내막을 하는 예수님 가운데 그 하느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란 지역에서 그 우물을 그 짓는 여자와 대화에 그 얘기했고 그리고 장소 무소부재하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 거기에서 또 선포하는 내용이 그 지난번에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인들 즉 이스라엘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라짐이라는 그 지역도 아니고 또 남쪽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지역도 아닌 지금은 오로지 대상이 하느님 아버지고 우리의 삶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안에 하느님 말씀 안에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학대임을 그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렸던 것과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가면은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왜냐 남쪽이 높은 언덕이고 북쪽으로 가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북쪽으로 내려가는 지역에 첫째가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자라는 그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 지역이 나오고 그 위에 27마일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브나움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이 여겼으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여자 혼자와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남자와 여자와 1대1로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도 우리 한국 풍습에도 이상하게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을 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이 이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으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묻지 않았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 여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그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아무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 여겨 보았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제자들이 오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바로 사마리아의 그 동네, 수가란 동네에 그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보면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메시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내용이 기뻐서 자기 삶을 통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는 소위 말한 전도의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는 한 10년 넘게 됐는데 그 후에 너무나 기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3장 16절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에서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부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일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말이 서툽니다. 말이 서툴지만은 입을 벌릴 때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기쁨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답니다. 어제 아침에 만납니까? 아침 그때 시간이 오전 10시쯤 되었습니다. 아, 웬. 오늘 아침에 내가 세 명을 전도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 예수를 막 너무나 고민스럽고 그 마을에서 그 당시에는 이혼을 이래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참 이상한 그런 때문에 요즘은 뭐 다섯 분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래도 뭐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그 참 이 사마리아 그 여인들 사회에서 참 여러 가지의 그 수치를 당하며 그 별로 그 reputation 그 좋지 못한 이 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화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냐는 그 생수에 그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할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른다. 사람들 전단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내게 말한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고 바로 구약 때부터 우리가 메시아가 나올 거란 구세주 올 거란 예언했는 대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아니냐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자기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그 동네 수가란 동네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아는 길거리 전도사 그처럼 그분은 자기 조그만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 얼굴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인생이 fun,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도를 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서 자기가 그 삶을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쉐어하는 일종의 간증으로 이렇게도 전도할 수 있으며 또는 우리가 팜플렛으로 가지고 또 우리가 멕시코 선교 갈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팜플렛으로 가지고 트랙이라고 하죠. 그 전도지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고 또 지난주에 그렉 로리가 우리가 엔젤 스테디움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많은 광장에 사람 모아서 거기에서 소리를 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참 결신하는 자리에 나올 때 그 옆에 도와주는 사들이 그들을 주하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하비스트 크루세이 엔젤스 그 스테디움에서 했는데 그래 로리가 마이크를 잡고 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감격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참 단 앞으로 나올 때 그것을 또 두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주를 믿은 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며 포옹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고기가 너무 많아서 거부고 혼자 들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두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 수가란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사가 왔는데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선생님이요 참 이 수가 동네에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사가져왔는데 이걸 드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바로 앞에 주어지는 이 육을 위한 먹을 양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먹을 양식, 우리가 먹고 있는 육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걸 위안하는 수단이 불가하다.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영적인 양식을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사러 수가란 마을로 내려갈 때 그 사이에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누가 갖다 준 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식이 뭔가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죠. 참 우리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도록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는 다른 말로는 구속사에 그와 같은 사역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느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준 것은 바로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한 인간의 그 죄들을 그들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해 완전 승리하는 그 어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백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구원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양식을 우리 각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참 피를 흘려서 내 개인의 그 죄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예배소서 2장 8절은 현재 완료 과거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특히 우리 한국 그 교단의 그 대부분 역량이 이 칭의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구원을 얻었나니 즉 현재 완료 과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화에 대한 얘기로 있습니다. 구원이 이 땅을 얻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샘물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를 때 그것이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쳐서 그들도 예수께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머물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라 워크아웃 계속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받으려면 성령 안에 우리의 임재되어 가는데 이 성령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있으므로 우리 삶 속에 성화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미래형이 되었습니다. 이거 로마서 5장 10절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육이 참 없어지고 영혼이 바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영화가 될 것. 이때가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여기에서 34절에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사인데 구원의 양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 영은 살아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며 우리가 날마다 육적인 이 죄의 그런 권성들은 부인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전개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은 추수할 때, 다른 말은 전도할 때가 되었는데 넉 달이 앞으로 4개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변명이죠. 그래서 내일 전도를 하겠다. 내일 추수를 하겠다.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겠고 장사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란 때는 구원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가 언제냐?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그 락 그 포트 사우스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하의 말씀 근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4개 언어로 지금 저 사인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쪽은 이란 말로, 그리고 한쪽은 한국어로, 한쪽은 스페니쉬 말로 그게 적혀서 그 사인이 이제 그 야드 사인이 그 페리스 그 기대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면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이 바로 역사에서 그런 마음속에 참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주를 알았지만 아직 어린이 신앙인들은 다시 각성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지금 이제 때가 아닌 것 같고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라고 했는데 추수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보면은 누가 거물을 치고 거물을 당깁니다. 거물을 치는 사람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물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네트도 준비고 준비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당길 너무 안 해서 그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과 아무나 보고 와서 물고기 너무 하니까 당겨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거기 같이 당기는데 거기에 거들고 하게 됩니다. 그때 기쁨은 다 같이 기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그레고리가 말씀을 전할 때, 씨를 부릴 때 불신자들이 덮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 우리가 결신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결신자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바로 각각 여러 갈고리 채플에 나갔는 우리 집사들과 형제 자매들 거기 와서 그들을 끌어안고 받아들입니다. 그 자들은 바로 거두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그 기쁨은 다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거두는 자, 그래서 이미 결신한 자를 받아들인 그 형제자매들이 삯도 받았다. 그 기쁨의 그런 삯을, 그런 열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결신자들을 이제 받아들이죠. 이는 뿌리는 자와 글래글로리가 하니 말씀 전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 옆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볼로의 그 관계석인데 그런즉 심는이나,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해 믿지 않은 자들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씨앗을 심었음, 심느냐 물 주느니, 물은 그걸 주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얘기는 아볼로가 했습니다.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느님 뿐이다. 그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역사하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지난주에 그 예배의 그 정의를 보면 예수님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정의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다. 너가 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예언 보고 그 장소에 시킴이란 그 장소에 예배될 필요 없고 남쪽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란 그게 없고 이제는 뭐냐 오직 대상 하느님 아버지 대상이요. 그리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신령은 원해 보면 성령 안에고 진정은 진리 말씀 안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하느님 말씀 그 두 개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항상 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리고 성령과 그 말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이나 거두느나 또 물주는 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 옳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다. 노력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글래그로리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세라라고 그러고 그 옆에 다른 갈보리체부 전화 와가지고 가서 이제 결심자들 좀 받아들이다 이런 사람은 사실 뭐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다만 그 만들어놓은 그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가서 자리에 서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 노력하는 것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쁨은 다 같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기쁨의 열매 삭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 이러한 것들을 내게 말했고 자기가 지금 목말라는 그 모습을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서 보면 여자가 자기 삶의 그 변화됨 이러한 것을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이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고 난 뒤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씨가 뿌려졌는데 이제 빌립이 거기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백성에게 그 하모니에서 리바이벌 다시 리스토어시키는 이와 같은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같이 유하다 그래서 이틀을 거기에서 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 요한복음의 이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저자가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는데 믿는 걸 뭘 믿느냐? 바로 사마리아인의 삶 그걸 믿는 것도 아니요. 사마리아인의 그 삶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삶을 전파할 때 항상 이런 경험이나 삶이나 자기의 체험이나 생각이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의 또는 목사의 사람들의 뭐 얘기들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참 사역을 못하겠다. 뭐 이런 편지도 뭐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의 그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또는 자기의 신학에 맞지 않다. 경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경험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할 때 그때야 자기의 감정과 철학과 신학의 경험 빛을 발하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철학과 신학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수단이 될 때 그것은 크게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들도 자꾸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유행되는 어떤 철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을 인하면 이 42절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우리가 믿는 너 말 때문에 아니다. 이거를 요한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했더라. 친히 듣는다는 것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과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들의 모든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그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주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 어떤 말씀 듣고 좋다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뭡니까? 하면서 그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은 완전히 어떤 자기의 특징한 그 체험, 그것이 주가 되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갈릴리로 이제 북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높은 데서 계속 진이 증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에 선지자 고향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44절 본문에 보면 여기는 고향은 바로 유다 지역인 것을 우리가 4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란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지만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면 유대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앞장에서 많이 모이드는 것을 우리가 유대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또 그와 같이 계속 북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알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의 스승으로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유대 지역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이제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오히려 영접했다는 얘기죠. 영접한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이 명절은 우리가 그 2장 23절에 보면은 유월절로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보았다는데 그 요한복음 2장 이렇게 23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되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적은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좋게 내고 그리고 그 2장 앞절에 보면은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는 환전상이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유대 돈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환전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엎으시고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타협을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은 미지근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 양, 비둘기 팔고 환전상 팔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타협을 보지 않고 바로 기도하는 집, 바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 순수함을 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엎어는 그 일과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 행한 것을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갈릴리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에 이르느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우리 가나 지역에 결혼 잔치에 갈 때 포도주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 메리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했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가서 그 아들 가버나움에 병들었다. 가나 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가나 지역이 있는데 바로 북쪽에 가버나움 27마일 떨어지는 그 북쪽에 가버나움 지역에 자기 아이가 아파 있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모시고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27마일을 뭐 걸어서 또 말을 타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의 신하라고 나왔는데 이 왕은 헤롯 분봉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또 헤롯의 청지기, 청지기는 헤롯의 그 매니저하는 사람, 관리인 구시라고 나와있죠. 구시의 아내 요한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로 구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 요한나는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겼다. 그래서 이 참 왕의 신하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겼는데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자기들의 희생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자기들의 희생으로서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교회에 부담을 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겼다는 거. 이것을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아내 요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려오시는 북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낮은 곳으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된 아들 병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마일을 이제 그 북에서 가버나움에서 그 남쪽으로 가냐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표적 어떤 이적이나 기사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것을 얘기합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다. 이건 아주 얕은 그 믿음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훈역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 참 이 왕의 신하가 왔는데 예수님 보고 이 당시에 어떤 세상적인 관점 보면 왕의 신하가 더 높습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의 말씀 전한 선지자. 만약 이 사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예수는 아닌 거지만 왕의 신하인데 왕을 참 모시는 그와 같은 관리인 이런 높은 사람인데 좀 고쳐달라고 따라가자고 가버나움을 가자고 했더니 예수님의 하는 말이 너는 말이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퇴짜 놓는 듯한 그런 태도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그 하트에 그것이 어떠한 태도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이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었다. 이런 경우 많죠. 뭐 어떤 큰 건물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뭐 재정이 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많이 왔다는 거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번역했는데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이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는 포인트는 믿음이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분의 말씀인데 신하가 가로되 이제 신하가 이 왕의 신하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퇴짜 놓는 태도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왕의 신하가 이 금방직으로 왕의 신하가 말이야 부탁하면 따라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가 다르되 그 예수 보고 주여 주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세상적으로 예수를 통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얘기해. 누구 보고? 예수를 보고. 바로 주라고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분이 예수를 찾아왔는 것을, 가버냐 하면서 가나지에 찾아온 것은 예수가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올려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버냐움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 열병을 참 손을 얹어서 지난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낫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예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냥 말로 가지도 않아도 가나 지역에 있으면서 27마일 떨어진 북쪽으로 그 너 집으로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여기 보면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했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요한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근본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무신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에 제가 도넛을 가져왔는데 그 친구는 참 전도할 때마다 믿으라니까 자기는 믿는 거 한 개밖에 없다. 자기는 처음에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면 뭘 믿느냐. 자기 믿는 거는 돈밖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신은 뭐냐? 바로 돈이죠. 그걸 위해서 자기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에 가리킨 것은 믿고 가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바로 예수님 말씀 믿고 너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가버냐움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되면 그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행동은 의심 없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든이 이러한 것을 보십니다. 바로 남쪽인 가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종들이 가버냐하면서 내려옵니다. 이 종들이 너무 기뻐서 아이가 살았다거나 이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을 종들로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컨펌, 그 확인되는 것을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제 제7시라는 것은 저녁 7시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적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또 사도 행전은 유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6을 더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제7시라 했으므로 저녁 7시에 오늘날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거의 완전히 동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바로 예수님 말씀은 그 순간에 바로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관계없다. 바로 아까 그 사마리아 물 깃는 여자 보고도 장소에 관계없다고 그 설명했죠. 예배드린 장소가 예루살렘이나 너가 드리는 그 스킴이라는 그 동네도 아니라는 거죠. 장소 관계없다. 여기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 지역에서 얘기했는데 가버냐움 주에 있는 열병이 하는 아들이 바로 낳았다는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서 고쳐할 때 주여라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 아들이 살았다 함을 믿었으므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더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종의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에 열기가 떨어짐을 확인했고, 그리고 온 집안에 아들이 예수를 믿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저녁 7시 어제였는데 알고 자기와 바로 이 왕의 신하인 본인과 그 온 집이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믿습니다. 다 예수를 믿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칭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그리고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더하고 빼고 하지 말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더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며 사단이 여러 가지 계교들을 물려쳐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